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늘 많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처와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했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는 것은 모두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사건 또한 초자연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도 믿기 힘들지만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자마자 배 뒷부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근데 배가 호수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광풍이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 호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그리고 하프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킨네릿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 옆에 있기 때문에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불을 빨리 꺼주시고 네, 자 이제 하프처럼 생겼다고 해서 킨네릿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네, 그 다음에 다음 봅시다. 네, 자, 저 건너편에 산이 보이죠. 예, 갈릴리 호수가 세로는 한 22km쯤 되고요, 가로는 11km쯤 되고 물 깊이는 평균 50m쯤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는 골란 고원이 저렇게 있고 왼쪽에는 갈릴리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호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봅시다. 네, 저 밑에 산맥이 보이죠? 네, 다음 봅시다. 네, 이와 같이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불 켜주시고요. 그리고 해수면은 지중해 바다보다도 한 200m가 낮습니다. 골란고원 같은 경우는 한 1000m쯤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호수면은 지중해보다 200m나 낮고 그 다음에 주변에는 높은 1000m 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매우 특수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기압 차이에 의해서 돌풍이 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무서운 바람이 불고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고 해서 배가 뒤집혀지거나 배가 침몰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도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돌풍이 미친 듯이 불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고 배를 뒤엎어 놓을 듯이 이리저리 몰아쳤습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히면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고 퍼내도 물은 점점 많아져서 배에 물이 가득하여 이제 곧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는커녕 호수 한가운데서 모두가 수장될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에 흔들리는 그 무게중심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또 정신없이 물을 퍼내는 것도 이젠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급에 질린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해하다가 주위를 돌아 둘러봅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예수님은 물이 가득 차오른 배 곧물에서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깊이 주무시는 예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다급했던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혹시 예수님이라면 살 수 있는 무슨 방법이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셔서 넘치는 물에 옷이 다 젖어도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말 그대로 누가 업어가도 모르실 만큼 곤하게 주무셨습니다. 모두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다 다급했던 제자들은 열심히 소리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윽고 잠을 깨신 예수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신 다음에 마치 사람에게 명령하시듯이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그랬더니 미친 듯이 불어왔던 바람이 갑자기 잔잔해졌습니다. 배를 뒤엎어 놓을 듯이 계속해서 몰아쳤던 파도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서 너무나 다급해서 예수님을 깨웠지만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흔들어 깨웠는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느냐라고 서로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까봐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성경에다가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광풍이 몰려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인생이 바다라면 우리 자신은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험하고 거친 바다를 만나면 배가 위험해지듯이 때로 인생의 배가 금방 뒤집혀지거나 물이 가득해서 침몰하기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돈이 떨어져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파산이 와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직장을 잃어서 생계가 막연해진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병원에서 치료하기 힘든 질병을 만나서 고통받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교통사고라든가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행복하려고 부부가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함께 사는 것이 지옥 같아서 앞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운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학교를 떠나서 방황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진로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답답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광풍이 몰려올 때면 우리도 두려워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회를 하지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 그냥 물고기나 잡고 그냥 농사나 지을 걸 내가 뭘 더 얻고자 내가 무슨 영광을 얻고 바라보고 이렇게 어리석은 길에 들었었을까 내가 바보지 내가 미쳤지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예수님 왜 나를 부르셨나 남는 것이 시간인데 해가 지면 다음날 가지 왜 굳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을까 이분은 도대체 포기할 줄을 모르네, 쉴 줄을 모르네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지요. 왜?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는데 그 꿈과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니까 될 대로 되라는 듯이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오면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손과 발이 마비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우면 그렇게 되지요.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지금 여러분 인생의 배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배가 바람에 뒤집혀질 것 같고 넘치는 파도에 가라앉을 것 같아서 아무런 대책 없이 늑슬 잃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다 끝장났다. 이젠 나로서는 대책이 없다.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를 떠난 적도 없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인데 왜 그렇게 절망하느냐? 일어나라 내 딸아, 힘을 내어라 내 아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너희가 시련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는 비결은 계속 나를 바라보는 것이란다. 계속 나를 붙드는 것이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계속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날 너는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될 것이며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잔고를 확인해 두지 않으면 정말 급할 때 통장에 돈이 없어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금 통장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믿음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인생의 광풍이 몰려올 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은 인생의 광풍이 몰려올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문 중에 더 타임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이 있죠. 2003년 판 더 타임즈에서 오페라 역사상 아시아 100년 역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다. 아시아에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라고 극찬을 받았던 한국의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배재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하여튼 아시아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음악성을 가진 분이라 그런 극찬을 받았습니다. 한양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베르디 국악국립음악대 독일에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각종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오페라에서 늘 주연을 맡아서 정말 앞길이 창창한 그런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날 갑자기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서 오른쪽 성대 신경과 오른쪽 횡경막 신경까지 다 절단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노래로 사는 사람이고 평생 노래하려고 살아온 사람인데 오른쪽 성대 신경을 끊어버리고 또 오른쪽 횡경막 신경을 끊어버리면 호흡을 할 수가 없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의사는 당신은 앞으로 노래를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구나, 내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했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전 마지막 공연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놀랍게도 왼쪽 성대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수술 끝에 의사가 당신이 목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무슨 노래를 불렀나 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왼쪽 성대를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통해서 소리를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교수로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고 또 국제 여러 무대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정말 세계가 주목받는 그런 훌륭한 성악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더 테너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분의 매니저가 일본인입니다. 와지마 도타로라고 일본인인데 한 20년 동안 이 배재철 씨를 도와주는 그런 매니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일생을 다 지켜보고 그리고 더 테너라는 영화 촬영 과정을 다 보면서 이 불신자였던 일본인 매니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주님만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주님만 붙잡는 자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광풍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